32번째 시간으로 신자의 도덕 네 번째 말씀, 마지막 신자의 도덕에 관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마음에 내재하는 이 선과 악의 두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대립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선과 악이 우리의 마음에서 대결 구도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자기의 성정과 욕구를 따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거나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그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거나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여하고 간섭을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관여요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내 인생의 삶을 무엇의 목표를 삼고 가치를 삼아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그래서 도덕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런 말을 들어서 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때때로 내 영혼의 깊은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이제 세상을 사는데 그냥 멋대로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고 뭔가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도덕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아니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익은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교양 그리고 인품, 그리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이 회심에 그리고 진리에 온전히 뿌리 내려워져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이 세상을 가볍게 살 수 없어요.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백화점에 다니면서 명품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것을 인생에 낙삼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가벼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뚜렷한 의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과거에 욕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회심하기 전에 욕을 그렇게 많이 했고 회심한 다음에는 일체 그런 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이 강대상 위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판단으로 보건대 그분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지향하는 성도가 그렇게 강단 위에서 육두문자를 쓰는 그런 욕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불법과 세상의 관행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회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 교회에 수천 명이 오든 수만 명이 오든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존재했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인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한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또한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나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분질러가지고 나를 꺾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한평생의 삶에서 바라봐야 될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의 삶에서 향기가 나기 마련이에요. 하루 종일 꽃밭에서 일한 사람에게서 꽃향기가 나고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진 사람에게서 생선 냄새가 나듯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풍기지 않는 때때로 천상의 향기가 묻어나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자매가 굉장히 속이 불편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 버스 흔들리는 버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매가 많이 아프다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앞에 앉아있는 그 신사분의 앉아있는 무릎 위에다가 그만 오바이트를 해버렸어요. 뭐 어떻게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그냥 웩 하고 나오면서 오바이트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그림은 뭐겠습니까? 뭐 난리가 났을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제가 저분은 목사 아니면은 목사이길 바라는 거죠, 속으로. 아니면은 장로님이시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다음 순간에 손수건을 꺼내더니 자기 이 바지를 먼저 닦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건네주면서 아이고 학생 속이 많이 안 좋았나 보네. 예? 손수건으로 닦으라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행동같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그런 감동적인 예? 이제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워낙 감동받을 게 없으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메마르고 척박한 삶에서 때때로 신자들이 보여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행동, 말,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따스함이 전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신자가 돌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몸에 배어있는 작은 친절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따스하게 해주는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4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해라. 원문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서로에게 온화하게 인정 많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라. 온화하게 해라. 인정 많게 행동해라. 그런 말입니다. 친절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친절은 어떤 의도도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친절의 이유가 따랐다면 그것은 친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친절이 아름다울 때는 그 친절의 동기가 지극히 순수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친절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친절이 아름다운 법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좀 냉소적이라 그런가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다지 이렇게 친절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중성을 고발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미녀가 얼굴을 이쁘게 생긴 여자가 이제 거의 실험에 이제 그 등장하는 그런 실험자였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는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무겁게 책을 들고 가다가 일부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책을 쏟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책 주소 준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이 들고 몸 풍채가 좀 제법 되는 아주머니가 똑같이 책을 들고 가다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참 그걸 저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건물 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떤 다른 여자 자매 하나가 이렇게 책을 주셔줄 뿐이지 남자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하고 유럽 국가에 있는 유럽 국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은 데리고 갑니다. 아예.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고 흑인이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면은 아, 모른다고. 그리고 그냥 손사래 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장면들. 제가 그 EBS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얼굴이 화끈화끈 거립니다.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중성이구나. 친절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상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친구를 둔 덕에 몇 년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지역에 교회를 탐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아주 복잡한데 왜냐하면 100년 전에 생긴 교통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 달구지 타고 다닐 때 영국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 지하철 노선이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교차되는 곳에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이 지하철을 갈아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그리고 어떤 아가씨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절한 영국 아가씨가 우리 일행을 데리고 요 앞에 가는 거리 같으면야 뭐 데려다 줄 수 있는데 10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갈아타야 될 그 플랫폼으로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맙든지 이런 시간에 스코틀랜드의 그 분주한 아침 출근길에 그때도 무슨 교회를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옷 속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니 돋보기를 이렇게 끼시더니 손가락 가지고 지도를 막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스코틀랜드 억양, 영국 언어도 스코틀랜드 영어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악센트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서 막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찝어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을 해주려고 그런 친절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 청교도의 나라 사람들이 왜 영국 사람들을 신사의 나라라고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옷깃만 딱 스쳐도 sorry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뿌리에 그들의 위대한 조상들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입니다. 인격입니다. 즉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내 안에 새겨진 은혜들이 충만할 때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래서 친절하는 게 아니라 친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스며들어온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친절로 흘러나가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친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깊이 영향을 준 진리 뒤에 나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에게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이 어떠한 순간에 그게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내게서 흘러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강팍할까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처음부터 경험한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거나 그런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무뚝뚝하죠. 새 신자가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절은 동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동정은 자신을 희생하기 이전까지만의 친절이 동정이에요. 그런데 친절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까지의 선행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과 동정은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주님의 이 인자함, 그분의 그 친절함, 그분의 그 온화함 이것을 행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푸근하게 채워져서 그냥 우리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온화하게 친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친절해야지 하는 그 한순간의 마음의 다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영혼 가운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납던 남편도 사람이 점점 변화돼서 여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다혈질이던 아내도 예수의 은혜가 쌓여들면 얘들아 이렇게 다정다감한 엄마가 되고 그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절하라는, 인자하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절대로 나를 향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타적인 것이어야 돼요. 남을 향해서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면서 오르시는 가운데서도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슬피 우는 여인들, 슬피 울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불쌍한 상황은 예수님 자신인데도 너희는 내가 불쌍하지 않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동정하신 일이 없고 그를 따르면서 슬피 울고 있었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한편의 강도에게서 그 강도가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 많은 인생 어찌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이런저런 죄를 지어 당신 곁에 서서 내가 이렇게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 낯짝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일 없어. 네가 이렇게 해서 막차 타고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항상 마음이 가야 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물질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가야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아이고 안 됐네.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마음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족하면서도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매우 실효적으로 도움을 얻기를 바라죠.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지대한 연민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연민에 빠지는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성경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어쩌다가 이런 회사 들어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나. 내가 제일 불쌍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구석에 시집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자신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불쌍함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늘 우울하다는 거예요. 늘 우울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기에게 있는 시간, 물질, 자기 몸을 늘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 우울해 그러고 계시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시간, 물질, 몸을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그들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연민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보람이 있어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을 내 눈으로 가서 보란 말이죠. 내가 불쌍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제가 분당에서 교회를 옮기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는 옮겨놨는데 인테리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아는 어떤 분이 하도 딱하니까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 열흘이 걸리더라고요. 딱 열흘이. 열흘이 걸리는데 그것도 이제 해봤던 사람이라야 일을 잘하죠. 그래 참 힘들더라고요. 제 애지간해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온 마디마디가 막 자고 일어나면은 온 마디마디가 쑤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내 자신의 연민의 감정과 싸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보다야 이건 쉬운 일이다. 순교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내 마음과 어떤 영혼의 매무새를 제가 단정히 하려고 힘들다고 막 뭐 티내고 이러지 않고 꼿꼿이 그 일을 하면서 늘 내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내가 의당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같이 일하는 분한테 좀 누가 될까봐 그 몸이 쑤시는데도 파스 한 장 붙이지 않고 열흘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제 마음에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어려운 상가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에 대한 때로는 목사 마음에 어떤 짙은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 큰 교회가 없습니까? 화려한 교회가 없습니까? 훌륭한 목사가 없습니까?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온갖 핍박당하고 서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때때로 혼자 아무도 모르는 목사만의 그 눈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그렇게 혹독한 궁핍과 빈곤함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기만이 아는 그 지병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 질병 속에서 그 질병보다 더 잔인한 고독과 싸우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다 뒤로 하고 작은 교회 찾아와서 소처럼 섬기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 성도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목사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염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과 연약과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연민이 느껴지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과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하지만 증거되는 말씀은 때로는 추상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날아가 꽂히기도 하죠. 속에 담은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혀 극과 극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따갑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와 권면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바탕의 마음에 어떤 목사가 자기 양을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모든 영혼들을 그 죄 아래서, 죄와 무지 아래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속히 그 죄와 어두움과 무지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찬란한 은총과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피곤한 일과를 마무리하고 서둘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이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을 제가 덥석 쥐어드리면서 오늘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 제 마음이 사실은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라도 일일이 다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애써 그런 말 하지 않고 제 마음을 가리고 제가 입을 다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것이라면 제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저 앞에 나가서 큰 소리라도 할 겁니다. 저를 보고 온 거라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러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기뻐 받으셨을 터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터이고 또한 이러한 예배와 기도드림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목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주책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간 목사의 이런 과도한 칭찬과 사람을 높임과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언제나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저는 과도히 좋아하지 않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아, 오늘 교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다만 목사의 마음 속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 오늘 아무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지. 참 그분이 지금 어려우신 상황일 텐데도 저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분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드리게 되는 거. 주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가장 귀한 선행을 하고도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무에게도 서운함이나 원망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그 진실함이 녹아있는 사람의 진지한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조금만 불쌍히 여기면 돼요. 조금만. 가진 수고 다 하면서 오늘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편 불쌍히 여겨보세요. 내 불쌍한 남편. 하루 종일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아내들. 내 불쌍한 아내.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내 자식들.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영혼에 헐벗고 굶주린 모습 때문에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쳐다봐요. 저 사람 잘생겼네. 아, 저 여자는 아주 짧은 치마를 입었네. 오늘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수를 세야리죠. 오늘 몇 명 나왔나.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수요예배 몇 명 나, 주일 예배 몇 명 나왔나.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음이에요. 신자의 마음. 바울이 권면하는 서로를 불쌍히 여김 그것입니다. 셋째로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제발 부탁드리건데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다시 그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내미세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뻔뻔한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건 이제 우리가 용서를 구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가운데 있을 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운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버리시기로 그분이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 봐서 용서하지가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비틀어가지고 따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구나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 풀숲에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거죽을 가지고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면서 낙원에서 추방을 하셨던 하나님.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때. 아무리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내 어머니에게 저는 영원히 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자식이 무슨 짓을 했든 이미 부모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예비되어 있어요? 용서해 버리기로 이미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저놈을 내가 용서해 버리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것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용서해 버리시기로 이미 작심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실수에 대해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관용이 용서가 흘러넘치는 것은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느냐? 용서해 버리려는 의지보다는 먼저 일단은 시비를 가리고 내 억울함을 풀고 상대가 무릎 꿇으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마음먹는 그 마음이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자 하는 더 큰 의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용서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의지와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용서해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용서할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이길 수 없어요. 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사랑이 크면 용서가 되듯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당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100번이면 100번이고 용서해 버리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태산처럼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용서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태산처럼 크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도 본 바도 체험한 바도 없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없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가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누구도 용서하거나 관용할 수 없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미움과 원망의 마음 아래 오늘도 우리가 꼭꼭 묶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풍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과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용서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내가 어려운 순간 내가 오해를 받고 굉장히 내가 궁지로 몰린 순간에 그분이 저를 변호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발 벗고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변호해 줍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대변해 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원수로 끝나지만 용서하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런 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한테 쏟아 부으셨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 같은 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신자의 도덕,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친절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또 한 번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자로 사셔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품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는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 친절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하라는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우리 회원의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 교인처럼 바울이 받은 이 권면을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고 그 열매를 맺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